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질문을 가져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차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재미있는 질문을 가져오셨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국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을 우리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죠?
맞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유명한지 차이가 있으면 거기도 경쟁하는 삭막한 사회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이해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공평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사람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공평한데 또 받는 상의 차이가 있다니 똑같이 평등한 것도 아니면서 평등하게 행복한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가치와 영원한 천국에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누군가는 더 뛰어나고 가치 있다는 뜻이니 상을 못 받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우울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또 못났다면 과연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먼저 천국을 노래한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고속함에 놓여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두가 평등한 천국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 인력 시장에서 가장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주인이 고용해서 거기 일을 끝날 때쯤 살짝만 일을 했는데도 똑같은 임금을 줬다는 이야기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올바르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돈을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것 아닌가요?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많이 하거나 조금 하거나 똑같은 보상을 준다면 사람들은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할걸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에게 약속된 돈은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평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손해를 본 것은 불평하는 먼저 온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겠네요. 포도원에 늦게 와서 조금이란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면 그만큼 주인의 농장은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장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일하러 불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온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만약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삶을 살아갔다면 일찍부터 일한 사람의 말이 맞겠지만 그것 또한 주인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나중에 온 사람을 억압하거나 계급으로 누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길 힘쓴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겨우 예수님을 믿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네요.
네, 역시 금방 이해하시네요. 이 비유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와 황금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고 겨우 믿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에서 가난한 집에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겨우 들어가서 개털로 만든 초라한 모자를 쓰고 청소만 할 거라는 이야기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천국은 이 세상과 똑같이 서로 비교하며 누군가는 부자로 편하게 살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고 그 누구도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각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거나 아니면 겨우 구원만 받을 거라는 내용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리라. 아멘.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천국에서는 순서나 이 땅에서의 시간과 노력과 상관없이 똑같은 구원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각 사람의 공력, 즉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겨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차이가 생길 것을 이야기하죠.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 없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따라서 상급은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지만 역차별도 없습니다. 역차별은 다리를 다친 사람과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하니 멀쩡한 사람의 다리를 똑같이 부러뜨리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읽은 포도원 주인 비유랑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상으로 갚아주시는 게 맞네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큰 상이 무엇인지 상상만 하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천국의 상급은 물질, 권력, 보석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의 좋은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 진주 같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요.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천국의 상급은 뭘까요?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맞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금, 은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니 그런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건도 아닌데 누가 하나님을 상으로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궁극적인 천국의 상급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모험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과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명예와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네요.
천국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영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찬송가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찬송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가사를 읽어볼까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곳에는 억압도 없고 질투도 없고 계급으로 억누르는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곳에서 영원히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네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아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여 열매 맺은 결과를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차별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네요. 목사님 말씀처럼 역차별도 없는 곳이라 각 사람의 선한 삶을 보상하시는 차이는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천국의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죠.
마치 우리가 응원하는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큰 상을 받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과 평생 범죄자로 살다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죠.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이 참 다행입니다. 찬양을 어서 들어볼까요? 찬송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차, 좋은 보물을 받을 걸 기대하고 열심히 믿은 사람은 좀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천국의 상급이 하나님 자체라고 들었을 때 실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가치 있는 분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막상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하나님이 주실 복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열심히 숙제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그 공부하는 것 자체에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좋아하죠.
아,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고 사람들이 가치를 못 알아보는 진주 같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자체가 천국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상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천국의 상급은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며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모두에게는 차별 없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룩한 삶의 추억은 천국에서 영광의 가치를,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서 천국의 상급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참 즐거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재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한 일이네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에 관한 반론을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네. 이 반론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의 정의, 지혜, 권능은 완전한 까닭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실 수도 없고 뭔가 첨가시킬 필요도 없기 때문이며 기름 부음을 시행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이어지는 반대 의견이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대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면 그는 그의 인성에 대해서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실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기름 부음이 은사를 받는 일을 의미한다면 기름 부음은 신성에는 관계없고 인성에만 관계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기름 부음이 중보자의 직분이 세워지는 일을 의미한다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인성만 아니라 당연히 신성에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 일들에 관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며 거짓과 부패로부터 그것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밖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장차 임할 일들을 예언하며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 역시 구약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장차 올 일을 미리 전하는 목적을 위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신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고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제정하고 결국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의 신적인 가르침과 행위로서 자신이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넘어서는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갖고 있는 사명 또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과 그의 온전한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을 재정하고 보존하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 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보내며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베풀고 그 소명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풀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케 하고 그의 영을 통해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이런 세 가지 역할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이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사역을 재정하시는 것, 그 사역을 통해 배적으로 또는 효력 있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다른 선지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분이 어째서 가장 위대한 교사로 불려지며 또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으로 불려지는가에 관한 여러 내용을 정리해 봤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셨지만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지혜는 무한하신 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의 인성에 따라 보더라도 그는 모든 은사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역의 주인이시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들을 선포하고 드러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통해서 또한 그가 부르사 섬기게 하신 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효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명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는 스스로 권위를 지니셨지만 그분 자체가 권위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그들의 권위가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 31문이죠.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1문 질문.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중에 선지자직에 관해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직 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선지자직에 살펴보면서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 또 선지자가 뭐냐부터 살펴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제사장이라는 언급이 있지만 지난주 선지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게 선지자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본 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와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오늘도 비슷해요. 제사장이 뭐냐를 살펴볼 텐데 제사장이란 뭐예요? 예물과 희생제사를 드리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와 똑같아요. 제사장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형적인 제사장, 그 다음은 실질적인 제사장입니다. 현재미님, 모형적 제사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모형적이라고 하니까 알 것 같은데요. 모형적 제사장들이란 모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성경과 관련해서 모형, 그림자 이런 말이 나오면 구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인데 이 모형적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제사장이 있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이들을? 레위기 2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리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들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앞에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대자를 붙여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 제사장들과 다른 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과 히브리서 9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아멘.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런 점에서 다른 제사장과 특별히 다르구나를 알 수 있는데 특징 첫 번째 뭐냐? 오직 대제사장만 매년 한 번 성소 또는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 둘째 장막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 전체를 위해 피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향을 피우고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3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지으라고 아론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까요?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8장 아론이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된 이 말씀들은 아론이 입을 뿐만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을요, 지금은 뭐 우리가 한 두 절밖에 안 읽었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와, 정말 너무 멋진 옷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 대제사장의 이 복장이, 옷이 다른 제사장들의 옷보다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고 위엄이 있었다. 이제 이런 점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는 다른 제사장들보다죠. 그들보다 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 레위기 16장 11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화제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화제를 잡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했네요.
그렇죠. 그것이 대제사장의 특별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어떤 의심쩍고 또는 굉장히 무게 있고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답변을 백성들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배웠잖아요. 그것과 지금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하윤 재미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 모두가 가르친다면 서로 다른 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지난주 내용과 이번주 내용을 합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일단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백성을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직분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보면 아, 이 둘은 차이가 있구나. 또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운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민수기 3장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은 레위라는 집안, 그 가문 중에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모세 너는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은 이 모세, 사람을 통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직분이라면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직분이라는 거죠. 똑같이 가르치긴 하지만 이런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방식에도 있습니다.
네,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과 다르게 제사장들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차이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렇게 가르침을 배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없었지만 율법을 통해 가르침을 배운 제사장들은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실수를 범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제사장을 책망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자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사장은 모형적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 제사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예. 자 그렇다면 모형적 제사장을 배웠고 실질적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어떤 이유로 참된 제사장, 실질적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그분은 성부께서 직접적으로 세움 받으셨고 이 직분을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과 작정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든 간구들이 언제나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을 지니셔서 그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얻으셨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조명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는 네 가지 주요한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직에도 세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 하윤 자매님이 말한 그분이 참된 제사장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네 가지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먼저는 다른 모든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사람들이 막 고발할 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다른 제사장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써 귀에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두 번째는요. 세상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주요 부분 세 번째는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성부께서 그의 간구와 뜻에 따라서 또 그의 희생제사와 영구한 효능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성부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가 구하시는 일들에 대해 응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의 희생제사를 그가 간구하시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믿는 자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받게 하는 것. 중생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네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다른 제사장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어때요, 하윤 자매님?
네, 먼저 다른 제사장들은 외형적인 음성으로만 가르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효력이 있는 내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간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구할 수도 없어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간구한다고 해서 간구했던 것들을 언제나 받은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의 은덕들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적용시킬 수도 없었고요.
그래요. 내가 어제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공로 가지고 기도해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마지막 차이는 뭐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오는 동물들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마지막 뭐예요? 왕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왕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특정한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 주고 악한 자들을 보라는 권세를 갖게 하시며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로서 그의 위에 아무도 높은 자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이분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요한복음 1장 49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나 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 하나님 왕 말고 다른 사람 왕들도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왕 저기도 왕 헷갈리잖아요. 이 두 왕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냥 왕이 아니라 이런 왕이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왕들 중에 왕, 최고의 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왕 중에 왕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어떤 일을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1절, 8장 10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먼저요. 그리스도는 실질적 대제사장이시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왕이 되시죠. 왕 중에 왕이시죠. 이분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속에서 이루셨음직한 것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또 어떤 일을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시편 91장 4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들에 대항해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되 그의 전능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직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왕직은 읽은 말씀처럼 그의 교회에 은사들과 영광을 베푸시며 또한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게서 해방시키시며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버려진 상태 속에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가장 도무지 생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2문,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